어느 부활주일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데려 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또 빈무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덤에서 딱 나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성경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좀 전도사님 당황을 했지만, 당황을 나타내면 안 되니까 어떻게 이게 좀 신학적으로 좀잘 설명을 해줄까 어쩔까 망설이고 있는 도중에 다른 한 여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전도사님 제가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뭐냐 예수님이 딱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무덤을 나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니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애가 하는 얘기가 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짠 이런 거 아니에요? 짜잔. 그런 겁니다. 놀랐지? 요거 봐라. 뭐 이제 이런 뜻인데, 뭐 아이다운 그런 이제 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듣고는, 야, 이거 너무 맞는 말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짠 하신 겁니다. 모두가 다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도 몇 차례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뭐 믿지도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믿었다면은 혹시나 하는 생각이라도 무덤에 한번 와봤을 것 같아요. 3일 만에 다시 사신다고 했는데 가서 이렇게 3일째 되는 날 와서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혹은 거기 지키고 있는 간수가 그 경비병이 무서웠으면은 이렇게 숨어서라도 지켜봤을 텐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사람들 다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때에 이제는 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회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던 바로 그때에 예수를 못 받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는 바람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사단과 그 졸개들이 이제 막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따다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겁니다. 무덤에서 나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예상 못했던 것이기도 할뿐 아니라 이 인류 역사에서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미치지 못합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래요. 그래서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든, 아무리 뭐 잘난 사람이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진시 황제처럼 죽기 싫어가지고 불로장생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찾고 구하고 했던 그런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그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죽음의 두려움에 늘 매여 살아가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 17년 동안 연속으로 최고의 강의로 꼽힌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 학교에서 3대 명 강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강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셸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죽음에 대한 강의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제목의 강의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한 52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으로 나왔는데 이 강의에서 이 교수님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겁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뭐 종교적인 혹은 뭐 무슨 경험적인 뭐 심리적인 이런 것들 사회적인 그런 관점들은 다 철저하게 빼고 오로지 철학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관점을 가지고만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큰 질문이죠. 죽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집니다. 인간의 본질은 뭐냐? 에센스가 뭐냐? 인간에게는 과연 영혼이라는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누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주체는 그 사람의 영혼이냐? 그 사람의 인격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육체냐? 무엇이냐? 죽음이 우리로부터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나쁜 것이냐? 그렇다면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제 질문들을 가지고 강의를 쭉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 셸리 케이건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은 물리주의적인 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냥 육체만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는 결과는 뭡니까?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육체의 어떤 생각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후 세계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사후 세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만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죽으면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520페이지나 되는 이 책, 그리고 이 유명한 이 강의, 이게 들어보면요, 마음이 시원하진 않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죽음 이후에 영혼은 없다라고 하니까 자기 어떤 주장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자기의 주장일 뿐이지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 이 정도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가장 인류 대학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그것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강의에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답이라고는 오히려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문들, 이 질문도 해봐라, 저 질문도 해봐라, 질문만 줄 뿐이고 명쾌한 해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포스트 모던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절대적인 진리란 없어. 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네가 믿는 것, 그것이 좋은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믿으면 그거 그냥 인정해줘. 저 사람이 다르게 믿으면 또 그것도 인정해줘. 저 사람에겐 저것이 진리고 이 사람에겐 이것이 진리일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도 비슷하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쿨합니다. 멋있죠. 모두가 다 똑같고 모두의 생각이 다 유효하고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공평한 것이고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게 정말 자유로운 거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변하지 않는 진리,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약속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이 자꾸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알 때만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하도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 다 잘 아시겠죠. 진리는 뭐죠? 진리는 인격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진리는요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놀라운 비밀스러운 감춰진 어떤 계시가 아니에요. 진리는 인격입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자유함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누려야 할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소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앞에서 던진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봤더니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금요일 돌아가셨고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주일이죠. 그날 새벽에 무덤에 갔답니다. 누구의 무덤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이죠.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보러 갔죠.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만나가지고 다시 반갑게 얼굴 보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갔습니까? 예전처럼 예수님의 그 한없는 평온한 얼굴을 보고 따뜻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좀 더 부언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말은 뭡니까? 왜 향품을 가지고 갑니까? 유대인들의 제사 의식에 따라 그 시체 가운데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시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더 이상 현재와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들이 찾아간 예수는 과거의 예수예요. 그들이 찾아간 예수는 이제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억과 추억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전부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그 평온한 얼굴, 웃음 짓는 얼굴을 볼 수 없고 더 이상 그 이상하게 영혼에 들을 때마다 마음에 평강을 주는 그 음성,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간 예수는 과거의 예수입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지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왜요? 죽음은 끝이니까. 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제 대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 같은 이제 과 친구가 자꾸 이제 놀러 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못 가다가 왠지 그날따라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 친구 자취집에 갔어요. 갔더니 제가 이제 딱 들어서는데 그 친구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뿐 아니라 몇 명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친구 저를 보더니 이제 좀 당황스러웠던 거죠. 뭐 그때는 막 이렇게 연락하고 뭐 그때 삐삐 시절이었나요? 하여튼 뭐 그냥 간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고 이제 미안해 하면서 아, 나 지금 나가는데 어떡하지? 그러는 거에서 그래? 어디 나가는데? 했더니 이제 그 춤추러 간, 술 마시고 춤추러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뭐가 있었죠? 뭐라고 했죠? 락카페라고 했었나요? 예. 락카페라고 하는 이제 거기를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 친구랑 또 다른 우리과 남자애랑 다음에 여자 두 명이 가는 거예요. 쌍쌍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는 미안하니까 좀 안 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다른 친구가 야, 가야지. 짝이 안 맞잖아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괜찮아 괜찮아 갔다 와 하면서 내심 속으로는 뭐를 바랐겠습니까? 나도 좀 데려가지. 근데 아무리 봐도 짝이 안 맞아. 그러니까 아, 안 되겠구나. 가서 현지 조달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 자취방에 돌아와서 뭐 이렇게 있다가 잤죠. 새벽에 전화를 받고 깼습니다. 다른 과 친구였는데요. 제가 찾아갔던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제 그 가서 잘 놀고 술 마시고 춤추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덤프 트럭이 그 차 이제 운전하던 차 한쪽을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 한 명이 죽고 제 그 친구가 죽고 다른 두 사람도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는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 학번대로 이렇게 실험조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들으면은 실험조가 늘 있는데 항상 같은 조예요. 그래서 늘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장례식에서 조사를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요, 저는요, 저희 뭐 친가 쪽, 외가 쪽 아무도 돌아가신 분이 없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살아 계셨거든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가, 과 친구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이게 현실적으로 안 느껴지죠.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봤는데. 어쨌으면 하마터면 나도 그 차에 함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 친구를 볼 수 없다는 게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 죽음에 대해서 제 마음에 크게 왔던 게 뭐냐면은 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이제 이 친구의 과거는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 이 친구의 현재도 없고 이 친구의 미래도 없고 뭐 그때가 20살, 21살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21살 이후로의 삶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 이게 죽음이구나. 그게 굉장히 크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죽음이 이런 겁니다. 과거만 추억할 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마리아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과거의 예수님만을 우리가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공부하고 알아가는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장례식 예배처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미 죽은 참 좋은 분이었지만 돌아가신 그분의 생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좋은 이야기들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것처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매 주일은요, 제3일째의 날입니다. The third day.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금요일은 아픔과 고통이었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혼란과 그런 절망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은 뭡니까? 제3일째 날은 기쁨과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오면은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장례식 온 것처럼 막 내가 죄인입니다. 막 하고 이렇게 우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에 와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거스로 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 예수님도 죽은 사람 살리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를 살렸죠. 신약과 구약에서 죽은 사람 살린 것도 여러 군데 나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아, 자기는 죽은 사람 살리면서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게 뭐가 대단한가?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자기도 살 수 있겠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나사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은 지 4일이 지나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던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셨습니다. 온몸이 배로 묶여져 있는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리심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살리심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수명이 연장됐던 것뿐이에요. 어느 순간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요, 언젠간 다 죽었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한번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다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큰 지진이 있었대요.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들은 그들을 무서워 떨면서 죽은 자 같이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물리적인 세상 이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이 있고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차원의 세상이 이 땅에 임할 때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세계적인 석학조차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이 육체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저 주어진 삶의 의미를 담아보자 라고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삶에 영적인 실체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관점과 경험과 소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또 다른 실체와 또 다른 세계와 또 다른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5절 6절 말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그 실체가 임할 때 우리가 경험하고 기대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한계와 절망과 불확실함과 단절이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죽음도 예수를 붙잡아 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덤도 예수를 가두어 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 함께 봤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존재한다고요? 아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도 이 죽음의 능력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이란 하나님마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과 한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절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죽은 자들의 부활과 어떻게 다르다고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지만 어떤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여기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다른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활의 몸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몸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장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 뭐라도 좀 남아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우리가 부활 때 입을 몸은요, 지금 입고 있는 우리 육체의 몸과 전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대요. 아, 그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로도 다른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것을 암시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말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의 문이 열리고 죄의 열매가 온 인류에게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언제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다시금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실 때, 그리고 이 세대의 끝에 이르렀을 때 우리 모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변하여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봐, 내가 첫 열매야. 이것이 너희에게 지금 허락되어진, 약속되어진 삶의 실체야. 내가 첫 열매가 되었고 너희도 이 열매에 동참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죄 많고 문제 많고 더러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사느니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내가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것이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리고 또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그들 보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가 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죠? 내가 살아났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내가 만날 것이다. 아니, 여자들하고는 지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갈릴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곳이고 제자로 부르신 곳이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고 과거의 추억과 기억이 있는 곳이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주님과 함께하던 그 순간 그때로 돌아와라 이런 뜻일 수도 있죠. 혹은 선교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너 여기 모여있지 말고 빨리빨리 온 유대 지방으로 가,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하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은 나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막연한 미래의 어느 한 시점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버티며 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무의미하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내 삶의 현장, 죽음과 한계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지금 나의 이 삶의 현장과 일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예전에 알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뿐 아니라 이제 영광 가운데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라는 겁니다. 내 죄의 결과인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뿐 아니라 죄의 능력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죠. 십자가와 부활은 그저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끝맺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끝! 죽음도 끝! 죄도 끝! 이제 모든 것이 끝!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매듭지어졌으니 이제부터 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장차 이루어질 소망뿐 아니라 지금 이 땅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저 죄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 부활의 능력을 지금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법으로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창녀가 법정에 섰을 때, 임금 앞에 섰을 때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 여자는 너무 기뻤죠. 왜냐하면 수치심과 부끄러움 가운데 붙잡혀 와가지고 죄인이라고 창녀라고 그렇게 정죄받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왕이 와가지고 나 다 용서해 줄게. 너의 모든 과거 다 깨끗하게 해줄게. 근데 거기서 딱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창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너 죄인이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대신 피 흘려 죽었으니까 너의 죄값을 대신 치렀으니까 너 용서해 줄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정말 자기의 아내로 왕비로 삼아주고 신분이 다 바뀐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 거죠.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저 그냥 용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은 것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죽은 것처럼 보이는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과 미래 가운데 죽은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결코 극복되어지지 않는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리고 살찢겨 죽었다. 너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 네가 치를 죄값은 이제 없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도 나처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의 그 실제를 지금 이 순간 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모든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시금 새롭게 살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네 삶 가운데도 바로 지금,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가 아니라 그때는 완성되는 때지만 바로 지금도 경험될 거야. 그러니까 부활이요, 제자들을 다 바꿨잖아요. 부활이 아니었으면은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이 하필이면은 만우절입니다. 그죠? April Fool's Day입니다. 가장 거짓말 같지만 그 무엇보다 사실인 소식. 그게 뭡니까? It's too good to be true. 그런 소식이 뭡니까? 바로 아까 우리가 인사 나눴던 He is risen.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이기시고 극복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사랑하기 원한다,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아직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줬는데 너도 너의 삶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고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행복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삶을 내가 원래 의도했던 모습과 그 관계와 그 꿈과 미래로 내가 다시금 회복시켜 줄 수 있겠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가 허락해 줄 수 있겠니? 그걸 물어보십니다. 아무리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다시금 새롭게 살리실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음을, 예수님의 부활로 그것을 보여주셨음을, 첫 열매가 되셨음을 너 진심으로 믿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e Son of God was made. We sing hallelujah.